전체를 봐야 하겠지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선 8절까지 좀 읽었습니다. 요즘 뭐 세상이 굉장히 흉흉하죠. 곳곳에서 인질, 테러, 뭐 끊임이 지금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테러 청정 지역이라고 알고 있었던 우리나라에게까지 그것이 전혀 청정 지역이 이제 더 이상 아님을 곳곳에서 감지되고 또 확인이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의미, 특별히 또이 밤에 나와 앉은 우리 청년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를 말씀을 통해 좀 보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 가운데 찬송가인데 70장에 보시면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자,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무반주로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같이 찬양을 한번 드려보십시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만은 또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만은 모든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느헤미야 8장에서는 이 52일간의 안팎의 우겨쌈을 당하면서도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의 공사를 다 끝냈어요. 그러면 좀 피곤해서 그동안 지쳤기 때문에 쉴 법도 한데 이들에게는 그 보이는 건축물의 완공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허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뭘 요청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한 6시간에 걸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운 심령의 묵은 땅이 기경되는 부흥의 전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내용은 그렇게 24일간이 계속되었어요. 며칠간이요? 24일간. 7월이 접어들면서 시작된 그 수문학 광장의 부흥회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달 스무 나흔 날이라는 말은 조금 옛날 표현이긴 한데 24일이라는 뜻이죠.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뭘 하죠? 금식하며 두 번째는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첫째 뭐 하죠?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리고 3절 볼까요? 3절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낮 4분의 1이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3시간을 얘기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한 3시간가량의 분량을 3시간가량은 말씀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또 3시간가량은 뭘 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배의 풍경을 조금 더 상세하게 4절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아시는 대로 제사장 집하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8명씩 나누어져서 그 에스라가 서 있는 강단 옆에서 뭘 하는가를 잘 보십시다. 자, 4절을 보세요. 레위 사람 예수와 바니와 또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죠? 부르짖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격렬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그 말씀이 지적해주고 그 말씀이 책망해주고 그 말씀이 깨닫게 해주는 그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순서는 엄중하고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무슨 원리를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철야에 나오면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순서 진행상 이런 불만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 기도하러 왔는데 설교는 좀 짧게 하고 기도 시간 많이 주지. 그 말이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뭘 들어야 될까요?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붙들고 그 원리와 주신 깨달음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삼아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질서이고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런 순서를 따라 그들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제 레위 사람들이 단에 서서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또 나머지 한켠의 사람들을 만나 볼 수 있는데 5절을 볼까요? 또 레위 사람 예수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이거 찬양이라는 얘기예요.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 말은 주님만이 홀로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과 무엇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기도와 찬양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 철야 시간에 물론 이제 개인 기도도 많이 시간을 좀 내서 드려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이 시간은 찬양은 기도가 아닌 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큰 잘못입니다. 찬양도 곡조가 붙여진 또 하나의 뭡니까? 고백이고 간구고 기도란 말이죠. 찬양이 여러 장르의 찬양이 있어요. 보통 이제 CCM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찬 컨템퍼리 뮤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CCM의 내용은 거의가 고백, 간증의 내용이 많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스크립처얼 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은 성경의 내용을 원 가사로 활용을 해서 성경 자체를 그대로 곡조를 붙여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시편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찬송가 속에도 보면 그게 구분되어 있어요. 아멘이 붙은 찬송이 따로 있고 또 붙지 않은 찬송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가사 내용이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여러 장르의 CCM이나 또는 스크립처송이나 또는 찬송가 내용들이 전부 무엇으로 드려지고 올려져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시간 자꾸 잘라먹는다고 이렇게만 이해하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찬송하다 이렇게 막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져가지고 막 굴러가다 보면 밤이 훌떡 새요. 금방 가요. 온라인 한번 해볼까요? 응? 세상에선 많이들 해봤죠? 그렇게 막 격렬하게 흔들고 막 귀가 찢어지는 음악 속에서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죠? 예,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막 줄 서서 들어가고 표 받아서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부킹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린 이미 여기에 다 예약이 돼서 온 초대받은 행복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도 하나의 곡조가 붙여진 기도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찬송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믿습니까? 예. 그런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찬송을 부를 때 또 계속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질서상 순서를 만든 것뿐이지 이 시간에는 꼭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큰 혼란을 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계속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기도의 그 맛은 어디 가서 경험하냐 하면 산기도 가서 경험해요. 저는 과거에 요 삼각산. 삼각지는 제가 사는 동네고 삼각산에 거의 매주 목요일 날 이제 친구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주 올라갔습니다. 거긴 이제 그 민둥산 같은 산인데 굉장히 바위가 많아요. 그러면 은근히 경쟁심이 또 있어가지고 친구들하고 올라가면은 누가 더 높은 데 올라가서 기도하는가. 또 이 경쟁을 산의 자식들은 해요. 기도하러 가서도. 저는 결코 높은 데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면 꼭 절을 만나게 됩니다. 절. 거기 절이 있어요. 달빛이 교교히 흐르는 그 밤에 높은 바위에 앉아가지고 은은한 목탁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 그것도 아주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탁 소리를 이제 제압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를 하죠. 기도를. 그러면 금방 밤이 지나. 기도만 하나요. 또 목탁소리를 그냥 넘어서려고 큰 소리로 찬송도 하고 그러면 그 찬송을 또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쪽 골짜기에서 같이 해요. 같이 또. 재밌어요. 이렇게 이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도 기도의 줄기가 이렇게 서로 이어지고 또 합해지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이제 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도 이제 산기도를 뭐 거의 못 가는데 참 산기도 많이 죽었어요.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한창 그 부흥의 동력을 지펴 놓을 때는 그 꼴짝이마다 금요일 밤이면 이런 금요일 밤이면 막 구석구석 산에 올라가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요즘은 요 청계산 기도원에 많이 가는데 저도 몇 년 전에 거기 가봤더니 아직도 거기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청계산 기도원 원장님은 굉장히 영험하세요. 여자분인데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연세가 많으셔서. 실제 제 친구가 이제 철이 없을 때죠. 기도하다가 오줌이 많이 오니까 깜깜한 밤에 누가 봐요?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대고 천지가 화장실이니까 그 시원하게 해소를 하는데 저 기도원 아래서 이제 꼭대기에서 기도하니까 그 여자 원장님이 어느 놈의 자식이고 오줌 싸는 놈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오줌이 쏙 들어갔대요. 그 지금 그 친구 대구에서 목회를 하는데 조그마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 이제 간증을 또 재밌게 들어봤습니다. 산기도 하다 보면 별별 에피소드가 많이 벌어지죠. 그렇게 매주 또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또 만나가지고 또 사모도 되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재미있는 열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느헤미야서의 이 9장, 8장, 10장, 이 석장은 사실상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부흥의 원형을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찬송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뭘 이어가는가를 한번 마저 보십시다. 6절을 볼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러면서 7절부터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쭉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는가 하면 자 앞을 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8절서부터는 사실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깨달아가기 시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분이며 어떤 사랑을 진행해 오셨는가에 대해서 실질적인 눈이 열어지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청년들에게 강조했던 바가 뭐냐면 신앙은 무엇을 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고 파티션인 것은 분명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은 누구를 알아가는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 그리고 자녀를 둔 분들은 그런 걸 더 절실히 느낄 거예요. 자식들은 아무리 부모를 이해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100% 온전히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지 못합니다. 절대 알지 못해요. 근데 철이 들어가면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죠. 그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 긴 고백과 이 구장의 전체에 걸친 모든 기록들이 사실은 뭐에 대한 고백인가 하면 자기들이 그동안 말씀과 멀리했고 그래서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고백을 아주 빼곡히 구체적으로 해놓은 현장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오래전에 우리 이제 둘째가 지금 여기 와 앉아 있어가지고 지금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한데 둘째가 이제 초등 학생 때인데 그때가 4학년인지 5학년인지 학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날 이 집에 모처럼 일찍 들어갔더니 이 녀석이 그 앞집 동갑자리 친구가 있어요. 윤환이라고. 걔를 데려다가 식탁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아빠가 오면 아빠들도 워낙 좋아해가지고 달려와서 막 엉겨붙고 매달리고 난리가 날 텐데 그날따라 행동과 표정이 좀 수상해요.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입이 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입이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옷을 벗어서 아내한테 건네주면서 은택이 입이 왜 저래? 그랬더니 아우 말도 말라고 쟤 때문에. 왜?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야구 글러브 사달라고 저렇게 때를 쓰고 입이 나와가지고 화가 나서 저렇게 말 안 듣고 그런다고. 그래서 아유 그냥 무심코 나는 애들 다 갖고 있는데 그거 하나 사주지. 그랬더니 여보 그러니까 애들이 당신만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 거야. 응? 당신은 가끔 보니까 늘 애들한테 애틋하지만 쟤들 데리고 24시간 한번 있어보라고. 지금 걔 글로브 사주면 시험 공부하겠냐고 들고 나가서 야구할 텐데. 또 듣고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알았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나가서 모양실에서 이제 큐티를 하고 이제 경건회까지 마치고 있는데 자꾸 둘째 이 주둥이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화를 했죠. 사모님한테. 오늘 점심에 뭐 약속 있어? 없대요. 그러면 오랜만에 점심이나 같이 하지. 그래서 이제 진짜 그러더라고. 그럼 진짜지. 나오라고. 점심 사줄게. 그래서 이제 와이프를 모시고 이제 저 서울운동장 옆에 그 오장동이라는 데 냉면집이 있어요. 냉면집. 거기 유명합니다. 냉면 하는 데가. 거기서 이제 냉면을 잘 대접해 드리고 일부러 글로 이제 데려간 거죠. 사실은 거기 서울운동 옆에 가면은 체육기구 파는 게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여보 이렇게 하지. 당신 어차피 시험 끝나면 걔 사줄 거 아니야. 그렇대요. 시험 끝나면 사준대요. 그러면 이어 나온 김에 이 복잡한데 언제 은택이 데리고 또 나오겠어. 아이고 이름을 말해버렸네. 우리 집의 이름이 은택이에요. 은택이. 예. 언제 걔 데리고 여기 나오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오늘 사가지고 당신 차 트렁크에 놓고 시험 끝나면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싹 넘어가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코 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려요. 먹은 게 있잖아 일단 지금. 이제 그 길 건너가지고 허름한 체육기구 파는 데 들어갔어요. 근데 아주 아저씨가 표정이 장사하기 싫은 얼굴이야. 손님이 왔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그러기니 말거니 하고 여기 초등학생용 글러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손으로 가리키면서 갖다 주지도 않고 저쪽에 있대요. 그래서 그 구석에 갔더니 먼지가 장사가 안 되는지 뽀얗게 쌓였어요. 그래서 조그만 글러브 하나를 사가지고 먼지를 털어서 카운터에 이렇게 갖다 놨어요. 계산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저를 이렇게 아래 위로 보더니 손주 글러브 같진 않고 아드님 거세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 거라고. 아들이 아직 초등학생인 모양이죠. 예,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은 글러브 있으세요? 그래요. 난 손으로 하는 운동을 싫어한다고. 예. 그랬더니 선생님 아들이라는 녀석들은 말입니다. 추억을 먹고 삽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아들은 자라면서 남는 게 아빠하고 추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제일 약한 단어가 추억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아버지가 이제 초등학교 전에 돌아가셔놓으니까 아버지하고 기억이 없어요. 이제 자라면서도 사실은 마음 한켠에 그게 제일 아쉬웠습니다. 아, 근데 이 양반이 아들은 아빠와의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에 탁 꽂혔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손으로 하는 운동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럼 내 것도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그땐 자기가 가더라고요. 자기가 가서 이제 제 것까지 하나 챙겨왔어요. 그리고 두 개 계산해 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 배트 없죠? 그래요. 뭐 야구 글러브 이제 사는데 배트가 있을 리가 있나요? 없어요. 그랬더니 야구는 말이죠. 이 받는 맛도 있지만은 이 치는 맛도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생은 나무 배트 안 쓰고 알루미늄 배트를 하나 쓰니까는 이거 세일로 드릴 테니까 이거 맞아 사가봐 애 좋아할 겁니다. 그 어느 아빠가 그거 안 사겠어요. 그럼 그거 하나 챙겨달라고. 그랬더니 공은요? 없지 공도. 그럼 공 몇 개 달라고. 그래가지고 야구 글러브 초등학생용 사러 들어갔다가 세트로 이제 이렇게 사가지고 차 트렁크에다 넣고 이제 집에 도착을 해서 쓱 이제 모르는 척하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시험이 며칠 안 남아서 그런지 어제 왔던 애가 또 와서 공부를 같이 하고 있어요. 유난히가. 나 우리 목사님 가운데도 유난히가 있구나, 진짜. 우유난 목사님. 그리고 이제 여전히 얼굴이 안 풀렸어요, 아직. 길게 가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갖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모르는 척하고 그 마루 끝에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메일을 체크하고 있는데 요 두 놈이 소금 고르는 소리가 가까우니까 다 들리죠. 이 앞집애가 우리 둘째한테 뭐라 그러냐면 은태가 글러브 샀냐? 아니 왜? 일단 우리 아빠는 돈이 없어 그래요. 돈이 없대. 아니 거기까지는 아 얘가 이제 용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는 아빠가 돈이 없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나 보다. 이제 어리니까 돈이 없어 그래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우리 아빠는 나한테 째째해 그래요.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째째하다는 말이거든. 째째하다는 말. 그 생각 같아서는 당장 밑에 내려가가지고 다 챙겨갖고 올라와서 얘따 이놈아 그러고 앵겨주고 싶지만 그러면 얘는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시험 다 망치는 거죠. 그거 들고 나가서 야구할 텐데 어린 마음에 조절이 안 되잖아요. 얘가 아빠를 아는 아일까요? 모르는 아일까요? 모르지. 지금 자기를 위해서 야구 세트를 지금 준비해 놨는데 그러나 지금 당장 주고 싶지만 시험 망칠까 봐 그거를 지금 유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보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똑같아요. 누구를 알아가는 싸움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근데 그것을 율법이라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방식으로 다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가 안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간격이 생기고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는 겁니다.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하면서부터 마음의 말씀에 대한 허기가 일어나면서 이제 드디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안에서 깊게 깨달아진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그 진실하고 깊은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그러니까 나머지 기록이 전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으면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교독을 쭉 한번 해볼까요? 8절을 보세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 여부스 족속과 기르갓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9절 다 같이 시작.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서 싸우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작. 거룩한 안식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시작. 그러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자, 앞을 보십시다. 이게 전부 무슨 내용일까요? 그들은 뭘 잊고 살고 뭘 기억하지 않고 살았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업어 기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는가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다 광야 세대가 다 지나가고 그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두 가지 특징을 소개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알지 못하였더라. 뭐의 부재를 고발하는 거죠? 신앙 개성과 신앙 교육의 부재를 고발하는 겁니다. 이들의 바벨론 포로의 흑암의 시간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 새로 기억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이런 약속을 이렇게 신실히 준행하시는 분이었구나. 이 모든 끝에 39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38절 다 같이. 자, 시작.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어떻게 하고?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임봉이라는 것은 뭐예요? 비밀이 인장을 찍어서 감싸고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성실하시고 진실한 사랑을 지금까지 멈추지 않았는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자기들의 잘못을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거역하여 목이 굳었던 모든 지난 시간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요란한 어떤 감흥적인 분위기와 어떤 쇼맨십이 아니에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속에 깊숙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이 그 영혼을 눈뜨게 만들고 그 말씀 앞에 이 백성들을 굴복시키고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과 사랑이 기초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쭉 설명하는 거죠. 너희가 얼마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존재인지 아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 언약 속에 뭘 감추는지 아십니까?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결론입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그와 더불어 뭘 세웠죠?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뭐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누구의 씨입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씨는 오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향한 회복과 긍휼 속에는 무슨 약속을 궁극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까? 메시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궁극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지막 길 끝에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셨군요. 주님이 우리의 부흥의 기초이셨군요. 주님이 우리 새 생명의 은총이셨군요. 그 길 끝에서 기도의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신 분인데 이 성실하심을 32절에서 이렇게 다시 확약하고 있습니다.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이 언약과 인자하심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길 끝에 다시 오실 주님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깊은 충격과 응답과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성령이 오셨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에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 다시 가는 분인데 보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눈을 감으십시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전무후했던 부흥의 현장을 우리는 오늘 담담히 한절 한절 그 이유와 그 의미를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이 부흥은 누가 주도한 부흥이 아니었어요. 누가 이끄는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허기가 일어나면서 말씀을 찾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바른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백성들은 참된 눈물과 참된 찬양과 참된 기도가 폭포수처럼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깨달음이 아닌 오늘 방금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성령 하나님의 신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도 인위적인 회개 얼마든지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참된 회개는 아닙니다. 가장 모든 것의 중요한 전제는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내 마음에 그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성령님 이 밤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귀한 시간 주셔서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마음속에 답답한 것을 주시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